2025년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가만히 2025년에 내가 했던 그런 일들 중 가장 의미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로서는 메가도 목사님의 책 예배라고 하는 그런 책을 중심으로 2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강해한 것, 이것이 아마 제게는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29편 2절에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아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이 아닐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것, 이것이 아마 가장 큰 일이었던 것 같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는 디모데 전서 후서 강해를 시작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한 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시작이 된 게 제게는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이제 점점 들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또 교회도 이제 커지고 또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들도 생기고 이런 거 이제 보면서 과연 바르게 교회를 하고 있는 건지 제 처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하여튼 자문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저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로봇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세 번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해서 말씀 선포하는 게 어떨 때는 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토픽으로 이렇게 성도들의 필요를 만족을 시켜줘야 될까, 이런 게 설교 주제가 생각이 나지 않고 이럴 때는 조금 좀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 뭐랄까 나이가 들고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창세기 32장 10절 이거를 많이 머릿속에서 생각을 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보여주신 모든 긍휼과 모든 진리 중 가장 작은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모든 것, 그 중에 가장 작은 것도 감당하기에 부족한 사람이다. 늘 그런 생각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2026년 새해 첫 주일 어떤 토픽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가 디모데전서 강해 오늘 원래는 지난주에 목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사를 이제 해야 될 차례인데 집사는 이제 오늘 오후에 하고 먼저 14절, 15절, 16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14절, 15절, 16절을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것이 2026년 첫 예배 설교로 가장 적합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데 그 진리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진리라고 이야기할 때 그 진리가 무엇을 뜻하는가, 여기 세 구절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2026년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유익한 한 해가 되면 좋겠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뭐 1000분 이상이 이제 나와서 우리 사랑 침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 침례교회고 또 어떤 면에선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하고 있어요. 교회, 우리 교회에 이제 목사가 있고 또 집사 형제님들이 있고 지역 인도자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직책을 맡아서 섬기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교회에 나와서 같이 믿음 생활하는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예배드리는 것, 특별히 교회, 여기에 대해서 늘 깊이 생각할 그런 필요가 있어요. 이 짧은 세 구절 말씀에서 지금 바울은 14절에 내가 곧 내게 가기를 바라면서,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사를 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약 3년 동안 목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도 만나고 싶고 그 성도들과 함께 같이 교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도 만나고 싶고,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쓴다. 이것들은 앞의 내용, 목사와 집사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온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바울이 어떤 그 간절한 그런 그 심정, 그 소망 이런 것이 이 안에 표출이 되면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목사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 가지 그림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다, 이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만 하는지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침례교회 여기 모여있는 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고는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거를 집이라고 지금 표현했는데, 집은 가족 아니면 가정 아니면 가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이다. 어떤 죄인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해서 그분을 믿는 순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휴먼 네이처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구원받으면 디바인 네이처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본성,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본성을 아들 딸들이 물려받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본성 디바인 네이처를 우리가 물려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울이 교회에 나오는 그런 성도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 내가 형제들에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여러분 부모 형제 자매 하잖아요.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교회에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 이 하나님의 교회를 형제들 자매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아버지 세대가, 아버지 세대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가 태어나게 한 그런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으로 인해서 태어난 세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내 형제고 베드로도 내 형제고 말틴 루터도 내 형제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한 세대밖에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태어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를 다 뭐라 그래요?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다음에 아마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루터를 만나든지 요한 웨슬리를 만나면 뭐라 그러냐, 뭐 할아버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웨슬리 형제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루터 형제님, 바울 형제님, 예수님 때문에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의미로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 또 사랑 침례 교회, 이게 다 지역 교회거든요. 이 지역 교회가 가족이니까, 가족의 아이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가족의 아이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부모가 양육하듯이 교회 역시 이 성도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집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목사가 지역교회 그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거는 영적인 음식과 영적인 음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양식, 영적인 음료를 풍성히 제공하게 될 때 집에서 부모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양육이 돼서 점점 자라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집 안에서 자라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고, 이와 같은 영적인 음료와 영적인 양식은 단 하나밖에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목사가 다른 잡다한 이야기를 가지고 성도들의 양육시킬 수 없어요. 유일한 양식, 유일한 음료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빵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젖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젖 먹다가 조금 지나면 그러면 이유식도 하고 그 다음에 고기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먹어야 됩니다. 이 모든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03절 가서 보니까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전과 달리 꿀처럼 단 것 같은, 이와 같은 경험이 한 번은 있어야 돼요. 너무 하나님 말씀이 기가 막히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징표 중에 하나예요. 근데 디모데전서 4장 6절 가서 보면,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례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된다. 그러니까 목사도 남들을 먹이고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사 자신이 양육을 받아야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든 성도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 특별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되겠다는 그런 야망을 가진 그 목사들이 운영하는 그런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을 모을 수만 있으면 무슨 프로그램이든지 도입을 해서 그게 좋든지 나쁜지 상관없이 사람들의 그 필요, 사람들의 욕구, 사람들의 욕망, 이런 걸 만족을 시켜서 사람들 수를 늘리면 그러면 그게 큰 교회를 하고 본인에게 영광이 되는 걸로 착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가서 보면 목사 겸 교사가 해야 될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영적인 음식을 충분히 먹여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성도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목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 근래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유튜브 영상들을 이제 봅니다. 그 영상에 가서 보면, 여러분 릭 워렌이라는 사람 아시죠? 새들백 교회 해서 2만 명, 3만 명 뭐 구도자 교회를 만든다 그러고, 그 다음에 시카고 근처에 가면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있어요. 여긴 빌 하이블스라는 사람이 만든 그런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조엘 오스틴이 만든 레이크우드 교회라고 또 엄청나게 큰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 외에도 힐송 교회라고 해서 경배와 찬양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던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 모든 교회들의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사람들 모으고 정말 엄청난 규모로 이게 성장을 하고 대규모 사업이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이 교회들을 벤치마킹해서 나도 교회를 성장해야 되겠다 해서 각종 프로그램, 거기서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갖고 교회를 운영했는데, 20년, 30년이 지나면서 이 모든 교회들이 다 지금 반토막이 나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그 모든 거 운영을 하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 돈을 감당할 수 없어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러한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일을 20, 30년 동안 하니까 사람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코로나 이런 거 지나고 나면서 그냥 사람이 급격히 감소하고, 그래서 교회 운영까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런 소식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한 주간 내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영적인 양식을 성도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바울의 표현대로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은 하나도 회피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에게 알리고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부족하지만 저도 어쨌든 성경을 강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요 근래에는 이제 인생 마무리를 이제 하면서 책을 좀 남기고 이렇게 목회 사역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열심히 지금 책을 짓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요새 받아보시는 기도문, 이것도 제가 끝에 가서 모든 거 다 지금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보내고 있고, 교회 또 AI 챗봇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또 챗봇 만드는 일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미디어 사역 이런 일들, 또 내부 문제를 처리해야 되고, 또 외부와 또 엄청난 투쟁을 해야 되냐, 이제 재판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저런 일로 열심히 어찌됐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여하튼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에서 집이기 때문에 아이들 양육하듯이 성도들 양육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 여러분 아이들 키우는데 아이들 징계하지 않고 제대로 키울 수 있어요? 아이들 그냥 내버려 두면 아이들이 알아서 다 곧바로 잘 자랍니까? 아니면 어떨 땐 회초리를 들어서 징계를 해야 돼요? 징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에는 교회 안에서도 사랑의 징계가 필요하다. 집이니까 부모가 아이들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고 징계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고린도전서 4장, 5장, 고린도후서 2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잘못을 행하는 그런 이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징계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침례교회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징계를 시행하는 겁니다. 이 징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사랑의 징계를 해야 그래야 아이들이 올바로 자라나듯이 교회도 올바로 성장을 한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징계를 시행하는 그런 일,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 이 징계와 더불어 또 뭐가 있어야 되냐? 여러분 부모님들이 얼마나 아이들을 다정하게 이렇게 보살펴요, 그렇죠? 그런 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정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은 유모가, 젖먹이는 유모가 아이를 다루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런 방식으로, 유모가 아이들을 다루는 그런 방식으로 부드럽게 대했다. 이것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어머니 아버지로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나게 돼 있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 에베소 교회, 사랑 침례교회를 성경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부연 설명하면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 말 에클레시아를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 이 뜻은 뭐냐? 불러 모은 사람들이다. 어떤 그룹이 있는데 이 안에, 예를 들어 이 안에 우리 천 명이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야구팀을 꾸려서 야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A팀, B팀에서 적어도 9명에다가 뭐 해갖고 한 2, 30명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 1000명 중에서 야구를 하기 위해서 2, 30명을 뽑아낸단 말이에요. 이 뽑아낸 사람을 그리스말로 뭐라고 표현했냐? 에클레시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나님이 불러서 뽑아낸 이 사람들, 이걸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의 왕국에, 살면서 마귀의 왕국에 속해 있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뽑아낸 이런 사람들의 모임, 이 모임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 여러 가지 이런 그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교회는 그 모임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모임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교회를 치리하는 모든 일, 운영하는 모든 일, 여기에 대한 파이널 세이, 마지막 이런 모든 뭐랄까 표준이라고 할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모임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모임에 내가 간다 하면 그 모임을 주최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임이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0장 가서 보면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이 교회를 사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고 그리고 이 피값으로 이 교회를 사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임에 참여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내가 모이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눈에 거룩한 것인가를 늘 기억하고 이 모임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목사를 비롯해서 집사, 지역인도자, 성김부서의 이런 장을 맡아서 인도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그런 독재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부드러운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 3서 9절에서 12절 가서 보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마 교회의 장로 아니면 목사였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독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독재를 한다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치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젊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 14절 15절 가서 보면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가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그래서 목사나 집사나 교회 성도나 이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이거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아니면 교회 목사들이 써놓은 그런 좋은 책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권위, 최종적인 지침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게 목회서신이잖아요. 교회와 아주 관련된 실질적인 걸 가르쳐주는 이런 서신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목사가 되고 올바른 집사가 되고 올바른 지역 인도자가 되고 성김부서의 장이 되고 또 이 지역교회 멤버로 이렇게 열심히 올바르게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서 늘 읽어보고 내가 하나님의 모임에 합당한 그런 사람인가 점검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교회,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사랑 침례 교회를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냐,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진리의 기둥과 터,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는 세계 4대 도시 중에, 5대 도시 중에 하나였고 거기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다이애나 신전이 있다 그랬어요. 가서 찾아보니까 다이애나 신전을 세우는데 기둥이 몇 개가 필요했냐, 127개가 필요했는데 기둥의 지름이 얼마쯤인데 지름이 1.2m예요 그러니까 두 명이나 세 명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팔을 마주 잡아야, 그래야 이 기둥을 감쌀 수 있을 정도로 예, 그렇게 큰 기둥이 127개가 있었는데 높이가 18m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거예요. 18m 높이가 되고, 가서 제가 찾아봤더니 신전의 크기가 얼마쯤 되냐, 길이가 137m, 너비가 69m, 축구장하고 비교해보면 축구장이 길이가 105m, 그 다음에 너비가 68m가 되니까 축구장보다 1.3배가 되는 그런 규모의 그런 엄청난 그런 기둥들을 가지고 있는, 이거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기둥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옛날에.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지금 목회, 교회를 하고 있는 그 에베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이아나 신전이 있는데 늘 지나가면서 저 다이아나 신전이 놓여있는 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터가 엄청나게 견고해야 이거를 지탱을 할 거 아니에요. 또 뭐가 있어요? 이 건물을 지탱하려면 기둥이 127개나 되는 이런 기둥이 있잖아요. 이거를 디모데도 보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늘 보는 거예요. 야, 얼마나 터가 견고하면 이거를 견딜 수 있을까? 얼마나 기둥이 견고하면 이 건물을 유지할 수 있을까? 늘 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교회가 기둥과 터인데 뭐를 지탱하는 기둥과 터냐? 진리를 지탱하고 보존하고 세우고 이렇게 하는 기둥과 터라고 지금 이야기할 때 디모데의 머릿속에 그 그림이 싹 들어왔을 거예요. 기둥과 터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런 게 이제 들어왔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건물이나 집을 지으려고 하면 반드시 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을 때 이 터가 안전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파일을 박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파일을 다 박아서 단단하게 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위에 이 콘크리트 더미를 이제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을 지탱하려고 하면 기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이렇게 터와 기둥의 역할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어떤 거를 유지해야 된다고요? 진리. 진리를 유지하고 진리를 보여주고 진리를 확고하게 하는 그런 기둥과 터가 돼야 된다. 자, 옛날에 그 커다란 빌딩 이런 데는 이렇게 기둥을 세웠는데 기둥에 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보면 거기 있는 글을 보는 거예요. 글. 이게 집도 이렇게 유지하는 그와 같은 역할도 하지만 그 안에 글이 기록이 돼 있어서 사람들이 와서 보면 그 안에 기록된 글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 기둥이 되고 그 진리를 지탱하는 그런 기둥이 돼야 된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터가 된다, 교회가. 이 이야기는 진리를 세우는 그러한 기초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지역교회들이 세상과 타협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리그워렌의 무슨 새들백 교회니 뭐 이런 거 해서 세상과 타협을 하고 진리를 버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된다,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리더가 된다 했을 때는 어떨 땐 강력하게 죄에 맞서야 되고 마귀의 프로그램과 맞서야 되고 어떨 땐 징계를 시행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많은 경우에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기쁘게 해주는 거, 이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지 진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진을 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기 때문에 이 진리를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 반드시 목사, 집사 등 교회의 리더십을 행사하는 그런 형제들이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사라지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교회 이게 크든지 적든지 진리가 사라지면 이건 더 이상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숫자를 늘리는 거 여기에 연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유지하고 어떻게 하든지 확산하고 그렇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된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가서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만 하는지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진리가 뭔지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얘기했으면 진리가 뭔지를 마지막에 가서 설명을 해줘야 이걸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이걸 내가 확고히 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오잖아요. 그 순서에 따라서 이 16절이 진리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말씀인데, 성경 말씀 중에 아주 위대하고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고, 또 하나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고, 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러니까 3장 16절이 중요한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중요한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을 때 그 진리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럼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자, 이 3장 16절은 바울이 이야기한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기존 개역성경을 읽으면은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왜 갑자기 경건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논쟁의 여지가 없다. Without controversy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가 도대체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가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가 되시고, 이렇게 이제 개역성경이 나오는데, 저도 이전에 개역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왜 갑자기 경건의 비밀이 크다고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으로 가서 비교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가 위대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신 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뭐가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그 일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것이 논쟁의 여지가 없이 위대한 그런 신비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영어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만국에서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이걸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다. 여기 가서 보시면 그 다음 거 영어로 가서 보시면 Mystery of Godliness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Godly, Godly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를 가서 찾아보시면 하나님답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답다. 이거를 하나님다운 거를 경건으로 번역하니까, 아니 이거 갑자기 왜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게 왜 나오지?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근데 킹제임 성경은 이거를 하나님답다, 가들리는 하나님다운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다운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질. 왜 우리말 성품을 가서 보면 국어 대사전에 사람 아니면 인격체의 성질이나 됨됨이를 성품이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이거를 가들리라고 킹제임 성경이 이렇게 멋있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신 건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이게 신비 중에 가장 큰 신비고, 그래서 논쟁의 없이, 여제가 없이 위대한 신비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성경처럼 경건하게 사는 법이 여기서 앞뒤 문맥에서 나올 여지가 없습니다. 교회가 붙들고 증언하고 교회가 확고히 해야 될 그 진리가 뭐냐? 그 객관적 진리,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믿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이 사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신비고 가장 큰 핵심이고 가장 큰 진리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의 도덕적인 무슨 윤리, 경건함 이런 게 튀어나올 그런 여지가 없는 거예요. 가들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 그 자체가 형용사, 그 형용사를 명사화를 하면 가들리니스가 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다운 거,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질, 이것이 놀라운 신비고 위대한 신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그 신비를 바울이 여섯 줄로 표현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 가운데 자기들이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피를 흘리고 죽고 부활하신 이런 놀라운 것을 포함한 이런 종교는 이 세상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첫 번째. 두 번째, 성령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셨다. 그게 신비라는 겁니다. 세 번째,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이것이 위대한 신비다. 네 번째, 이방인들에게 선포됐다. 위대한 신비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분이 되셨다. 위대한 신비고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뒤에 들려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것, 이것이 위대한 신비 중에 신비다. 그래서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이해가 돼야, 그래야 지금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섯 문장은 모두 다 누구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덕적인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죠. 여러분, 육체 안에 오신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렇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모든 일,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요약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가 증언하고 교회가 확고히 붙들어야 될 유일한 진리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성육신의 신비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닌 그런 분이다.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분이 바로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바울이 위대한 신비, 논쟁의 여지가 없는 신비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이런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런 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취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다시 말해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답게 만드는 그런 특성, 하나님의 성품, 그것 중에 가장 처음 가는 그런 성품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이거를 위대한 신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비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들도 잘 아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 말 가운데 이 사람들이 미신적인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종교 안으로 들어오면 여러 가지 신비한 것들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신비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큰 신비도 있고 작은 신비도 있고 이방인들의 종교 안에. 그래서 바울이 그 신비, 이방인들이 늘 이야기하는 그 신비, 에베소의 그 다이아나 신전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신비, 그 신비 알고 있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것보다 더 큰 신비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논쟁의 여지가 없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신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비 중에 신비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신비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앞부분에 여기 경건의 비밀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경건해질 수 있는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 다윗의 표현에 따라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고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찾아오시는 거, 성육신 하셔서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신비, 그게 신비 중에 신비요 위대한 신비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그런 신비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 중에 성품, 하나님의 성품 중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삼위일체잖아요. 어떻게 한 하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들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세 하나님이 아니고 한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한 그 신비에 버금가는 신비가 뭐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이게 신비 중에 신비요, 위대한 신비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그런 신비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교회가 붙들어야 될 그 진리가 뭐냐, 바로 이 신비.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이 진리, 이 진리를 꼭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해야 될 일이냐,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개혁성경 NIV는 가장 중요한 걸 바꿔놨어요. 한번 다시 여기 가서 보시죠. 가서 보니까 그는 육신도, 영어로 he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희가 갑자기 나오면 희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이건 마귀예요 아니면 뭐 누구예요? 저게 희가 안 되잖아요. 킹제임스 성경 올바른 그리스어 사본은 가스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육신 안에 나타난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 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 그렇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임마누엘, 그 뭐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올바른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로 되면, 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부인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로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육신 안에. 그래서 희하고 갓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 성경과 NIV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그런 번역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수 사본을 통해서 뭐로 남겨놓으셨어요? 하나님이라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루터 성경도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예, 칼빈이 사용하던 올리베땅 성경도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틴데일 성경도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킹제임 성경에 갓, 하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사.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성령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으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 또 예수님의 백성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 다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 봐서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신비가 가려졌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신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위대한 신비 중의 신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여러분 천사의 사역, 천사의 미스테리 그 책을 가서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그 수태, 마리아에게 수태된 거 누가 선포했어요? 천사가. 그렇죠? 이 예수님이 탄생하니까 이 모든 사실 누가 알렸어요? 천사가 알렸잖아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후에 예수님을 누가 도왔어요? 천사가 도왔지 않습니까? 예수님 고난 나가실 때 누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위로했어요? 천사가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선포했어요? 천사가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승천해서 올라갈 때도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이러한 그 놀라운 일, 이게 신비 중에 신비고 이 신비가 위대하고 그 다음에 논쟁의 여지가 없는 그런 신비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만국에게 선포가 되면 안 돼요. 왜 여기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선포가 됐냐?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구원받는데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방인 유대인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 진리를 깨닫는 그런 일, 이 놀라운 일이 예수님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신비고 교회가 간직해야 될 그런 신비다 해서 이방인들에게라고 번역이 돼야 그게 올바른 성경이에요. 맞습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는 분이 되셨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 전달했어요? 사람들에게 보기에 별거 없는 어부들, 그렇죠, 교육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이런 그 소문, 놀라운 이런 그 말씀도 누구에 의해서? 부족한 어부와 같이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서 이게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 정말 우리 눈에 보기에는 미약한 그런 사람들의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 이게 세상을 바꿔나가면서, 이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어떻게 해요? 소아시아 지방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온 세상을 바꿔놓는 그런 일이 지난 2000년 동안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위대한 신비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미약한 사람들,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 핍박받던 그런 사람들이 전한 그런 소식이 온 세상을 지금 돌아서 지금 한국에까지 오고 온 세상을 복음화하고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이 일이 위대한 예수님의 신비고, 그렇죠? 논쟁의 여지가 없는 그런 신비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들려서 영광으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들려서 영광으로 들어가시고 그 이후에 다시 재림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일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신비, 그렇죠? 그래서 논쟁의 여지가 없이 위대한 그런 그 신비라고. 세상에 어느 종교에 이런 신비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이 신비는 사실이 신비가 아니라 누가, 인격체가 신비라는 거예요. 그 인격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해 2026년에 또 앞으로 평생 동안 우리가 꼭 지키고 지탱해야 될 그런 진리, 이 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해 첫날, 새해 첫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우리가 사는 그런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교회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이들로서, 그렇죠? 지키고 유지해야 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이게 디모데 전서 3장 16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떠한 신비를 가진 그런 분이냐. 온 우주 공간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쑥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뭘 하시려고? 사람들을 한 번에 대신 속죄해서 사람들의 죄들을 일시에 제거하는 그 일,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영지주의 이런 걸 가지고 있어서 영은 깨끗하고 순전하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같은 그런 존재가 이 더러운 세상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사는 이런 더러운 세상에 오셔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죄 없는 그런 분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실 때 인간의 모든 죄가 다 제거가 되는 그런 일,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일, 그 일이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신비, 이 신비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이 신비의 말씀을 온전히 간득한 그런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수사본에서 나온 루터 성경, 칼빈의 제네바 이런 성경,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킹잼성 이런 성경이 하나님의 이 신비의 진리를 온전히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성경이라고 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올해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난관이 놓여 있어요. 나라가 대단히 위험합니다. 경제 상황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또 교회와 우리 교회의 성경 사역이 위협을 받고 있어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그런 어려움이 다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또 이 모든 것 뒤에, 이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그 시도 그 뒤에, 이런 교회와 성경사역을 망치려고 하는 그 시도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그 뒤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귀와의 영적 싸움인 걸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거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올해. 우리의 힘으로는 이게 나라의 이 위태한 거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교회 문제, 그 다음 성경 문제, 우리 개개인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인간의 모든 어려움을 알고 계시는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간구하며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회로서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지키고 보존할 때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2026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공부하는 일이든 사업하는 일이든 이렇게 교회를 하는 일이든 무슨 일이든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2026년에는 저와 여러분이 담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그 위대한 진리, 이 진리를 확고하게 붙들고 증언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